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해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요셉의 그 삶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번 주의 말씀은 선택이라는 주제와는 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비로 이제 미리 준비 과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을 좀 읽어보시면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찬란한 순간만 초점을 맞춰서 그렇지 실제로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정말 인간적인 참으로 우리와 비슷한 그런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요셉의 삶을 보면 자기 아버지 야곱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참 이상해요. 오히려 이집트에 가서 그 고생을 해서 이게 입심양명해서 그 높은 지위까지 갔다면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게 맞는데 최소한 자기 아버지처럼 사다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참으로 평범합니다. 너무너무 평범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뭐 특별한 기적이나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저 하루하루 살았을 뿐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면서 한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는 없다. 얼마나 평범합니까? 왜요?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하루하루를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최선을 다해 사는 것뿐입니다. 이게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사실 지금도 미국에 가서 영주권 얻으려면 생각보다 힘든데 뭐 쉽지 않죠. 지금도 힘든데 그 당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웠을 것이고 또 제사장의 딸과 결혼함으로 사실 영주권을 확실하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위가 확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잘 못되면 어려우면 감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죠. 잘 안 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잘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위치에 오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되게 하시는구나라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요셉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전에 자기가 겪었던 가족들의 일들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총리로 또 일가를 이루면서 번성하게 하시는구나. 뭐 이것도 뭐가 잘못됐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왜 자꾸 이제 당연하다, 그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서 요셉의 마음을 자꾸 헤아려보라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라면 어떨까? 여러분과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뒷일을 아니까 자꾸 우리는 이 부분을 지나쳐버리는데 뒷일을 모르고 요셉 입장에 딱 대보면요 당연히 요셉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뭐 지나간 일들이 좀 고통스럽고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슬픔이 있어도 해결되지 못하는 고통이 있어도 뭐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럭저럭 살게 되고 뭐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딱 지으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 아버지와 형들 간에 있었던 일들은 그 땅에 파묻는 거예요. 여기 묻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풀이 막 자라고 그러니까 어디에 묻은지 잘 모르겠지 하면서 묻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살았고 지금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죄 짓고 살지 않으면 괜찮을 거야. 그러고 지내고 있었는데 문제는 형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들을 봤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요셉은 희한하게도 형들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그냥 쉽게 지나가지만은 그 왜 그걸 시험해요?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요? 아버지가 궁금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요, 땅에 파묻었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요?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어요. 얼마든지 형들에게 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시험합니다. 20년 전에 그 형들과 지금이 다를까? 세월이 20년이나 지났는데 좀 인격도 좀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형들 중에 형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전체를 간첩으로 몰죠.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냐? 그 말이 간첩이란 뜻이에요. 간첩으로 몰아서 한 명은 묶어두고 그 다음에 베냐민의 진짜 그 동생이 있느냐고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그 때에 이제 형들이 하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리고 나쁜 짓 한 거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요셉은 그 말을 듣고요.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하는 것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이야기했는데 옆에서 그걸 듣고 있었어. 그래서 요셉은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죠? 자기 아버지의 일, 자기 형들과의 이런 모든 문제를 땅에 파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고통이 쉽게 잊혀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자, 기도하면 싹 없애주십시오.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행동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죠. 보내면서 이제 양식을 줘서 보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와요. 그런데 다시 시험합니다. 베냐민의 그 짐에다가 또 물건을 넣어서 또 잡아두려고 하죠. 그때 형들끼리 이제 형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서 하는 말이 오늘 5절이에요. 제 말은 우리가 스토리를 다 아는 것처럼 보이고 쉽게 지나가는데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보내고 양식이 떨어져서 다시 내려오는 그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때 요셉이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 집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신다고 내가 내 자식 이름도 모네살까지 지어놨는데 왜 형들을 만나게 하실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동안에 엄청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그렇게 고민을 해본 것이죠. 그 결론이 오늘 나온 5, 6절, 7절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말처럼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옛날 일로 이제 더 이상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말해준 건 아니에요. 그런 장면이 없어요. 이제 요셉이 생각한 거죠. 하나님 뜻을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흉년과 풍년을 주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 와중에 아, 똑같이 흉년을 겪을 내 아버지 집과 형들을 불러내리셔서 이곳에서 번성하게 하시는구나. 엄청나게 고민하고 연구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거라고 말을 하진 않으셨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건 단지 깨우친 거죠. 그걸 말해요. 자,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아,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구나. 여러분, 용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그렇게 설교를 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 20년 가까이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되돌이켜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다 진행하신 일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고 옛날에 또 설교를 들었고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딱 이해하게 되니까 형들을 용서하게 됐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해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겪었던 그 처절한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 깨우치니까 용서할 수 있었다? 이건 너무 쉽지 않나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해버리니까 요셉이 엄청난 인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평상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셉이 많이 되어서 요셉의 입장이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고생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에 오르게 하시고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순순하게 받아들인다고요? 아닐걸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인생의 고통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걸 쉽게 용서해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고생을 하지 않고도 형들한테 팔려가는 또 그 구덩이에 처박힐 때 그 쉽게 내려갔겠어요? 말 안 들으니까 한두 개 때렸을 거고 옷까지 벗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쳐넣을 때 거의 저항하지 못할 때도 두들기 폈을 거예요. 그 장면이 생생한데 하나님 굳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 꼭 이 방법이어야 했습니까? 처절한 고통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은 주의 뜻대로 하셨어요?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아 신앙이 좋아지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받으니까 아 주의 뜻대로 된 일이군요.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 아니거든요. 저도 그런 고통, 집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아 은혜 받아보니까 내가 사역자 되기로 결정하고 은혜 받고 또 산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그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 내가 사역자가 되기로 주께서 다 계획하신 일이구나. 아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쉬운 일인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 요셉의 인생이 나의 인생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읽어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그냥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신 거구나 하고 형제들을 용서했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건 남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요셉이니까 가능한 일이고 나는 그게 안 돼. 나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니야 이건 원래 듣던 내용인데 가면서 봐 이게 요셉이 과연 이걸 쉽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라고 다 생각하면 다시 읽어봤어요. 요셉 이름이 딱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니까 자 요셉은요 용서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용서라는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자신의 입으로 내가 형들을 용서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형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아예 안 해요. 이제 이게 헤아려지는 거죠. 아 요셉도 이게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자기가 깨우쳤지만 용서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뒤에 가면요 요셉의 형들이 50장에 가면 이제 야곱이 죽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온 지 17년을 지나고 나서 죽게 됩니다. 소천해요. 그때 아버지가 죽자 말하되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바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형들 본인들도 용서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용서를 한다는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실 요셉이 우리 용서한다는 말을 안 했다. 자, 이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들도 살아보니까 용서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다시 또 우리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겪었던 억울한 일들, 내가 화난 일들 용서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그 사람 용서했다고 말을 할지라도 자주 안 만나는 게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내가 용서한다 말을 했지만은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용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이 내 잘못을 용서한다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요셉과 형들이 바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가서 이야기하죠. 자신들의 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다는 걸 못 믿겠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50장 17절에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용서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용서했단 말을 안 한 거예요. 요셉의 그 인간적인 요셉의 고통이 찌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끝에 나옵니다. 왜 울죠? 처음에 형들이 자기끼리 말한 걸 엿들었을 때 그때 자기가 겪었던 일들이 기억이 나면서 막 울었잖아요. 17년이 지나도 아직도 자신의 그 마음속에는 그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또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그 끝에 창세기 끝에 그 말을 좀 읽어보면요. 창세기 거의 50장 끝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이번에도 용서란 말이 안 나와요. 용서란 말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17년이 지났고 자기 총리까지 되었는데 용서해 줄 법도 하지 않나요? 저는 정말 요셉이 인간적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온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 자기가 용서하겠다는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위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마음껏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어른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 우리는 보통 이게 기도할 때에 또 우리 지금 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겪으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용서된다.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죠.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용서를 못하고 그걸 그렇게 참고 계획 끙끙거리며 아파하느냐. 기도해라. 용서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고통과 그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야,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면 용서를 못하지? 근데 그렇게 쉽게 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나는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런 많은 일들, 억울한 일들, 원통한 일들, 분노가 끌어오는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그 용서하게 해달라, 그런 분노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돼요. 우리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 제가 처음에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참으로 인간적이고 우리도 똑같이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과 같이 똑같은 그런 일을 겪으면요 용서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자, 요셉은요 용서할 수 있는 그 단계를 밟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밟고 있느냐?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잖아요. 이해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어요. 형들을 가나안 보내놓고 다시 베냐민 데리고 돌아올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해한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를 먼저 구해서 하나님 그러면 내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주세요. 이 마음의 용서가 씻은 듯이 내 고통이 미움이 원한이 씻은 듯이 사라진 다음에 주님 내가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걸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존중하고 순종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노를 겪었지만 그러나 이걸 내 마음을 풀어주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벌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입니다라고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진정한 용서는 요셉에게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한 다음이에요. 2순위라는 거예요. 1순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생각 잘 안 해요. 그냥 내 마음이 편하길 바라는 거죠. 빨리 용서해야 될 텐데. 그래야 이게 내 마음이 빨리 풀리고 좀 덜 고통스러울 텐데. 다 자기 입장에만 생각해요. 근데 요셉과 우리가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셉은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입장을 이야기했으면 실컷 도둑이 패놓고 고생시켜놓고 그 다음에 용서하면 돼요. 대가를 치렀으니 이제는 용서해 주겠노라. 그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하는데요? 내가 받은 고통을 상대방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당했으면 너도 당해봐라. 그러면 내 화가 풀리고 그때 가서 한번 용서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죠. 자, 그거는 우리끼리 그냥 인간 지나가는 이야기고, 그러나 요셉은 용서한다는 말은 안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잖아요. 이집트가 있었던 그 고대의 초강대국이 겪었던 무시무시한 흉년 가운데서, 풍년 가운데서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게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용서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요셉이 진정으로 용서했는지 그건 확인할 길이 없어요. 중요한 건 참된 신자의,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용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걸 그걸 맨 처음에 놓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뭐냐? 기도하여, 예배하여, 찬양불러 그냥 내 마음이 편하자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게 빠져버리면 그냥 다른 종교에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왜 무속을 섬기는데요? 왜 점을 치는데요? 왜 부정을 피하는데요? 자기가 화를 입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럼 기독교는요?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용서가 아니에요. 똑같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정말 피눈물이 나도 인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용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고 그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면 그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데 그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여러분 이건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세배개혁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무엘상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왕대심이에요.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자 보세요. 홉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에게 두 아들들이 무시무시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뭐 성막에서 막 고기 지 마음대로 막 땡겨가고, 하나님께 불태운 다음에 고기를 가져야 돼. 생고기 막 가져가고, 회막에서 수중든 여인들하고 막 동침하고 막 별별 짓을 다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제사장 직업이라도 잘라버려요. 죽임 당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이 뭐가 다르냐? 요셉의 이 행동에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용서를 빨리 해야 된다. 안 하니까 내 마음이면 터질 것 같아. 아니요. 그건 보통 하는 이야기고. 아니에요. 우리는 요셉 행동을 딱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있다라는 걸 정말 깊이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고 굴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데 그게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보는 왕이 나온 왕이 그때 왕정 보면 세자들은요 자기 아버지라도요
그 왕의 권위에 꼼짝도 못합니다. 무시무시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지. 우리는 무시무시하게 다루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건 잘 생각해보면 그 은혜와 복과 우리의 치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인정할 때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의 삶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당장 뭐 총기가 되고 이런 데만 계속 집중해요. 요셉처럼 주여 내 아이가 요셉과 같이 이러면서. 그냥 요셉처럼 고생한 건 이야기 안 하고 끝부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임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거예요. 용서하기로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다라는 걸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선택이라는 관점을 보면 그 선택은 정말 용감한 것이고 정말 힘든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과연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느냐?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로 와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참 화내기 정말 좋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화낼 조건이 너무 많아. 옛날에 뭘 모르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뭐 카톡 보면요, 카톡 읽어보면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당장 가가지고 땅에 파묻어야 돼.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다 죽여버려야 돼, 전부 다. 그러면 신문, 그건 카톡 안 보더라도, 그럼 뉴스를 보면요. 금방 세상이 망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은지. 강간하고, 사기치고, 불쌍한 사람들을 덩쳐먹고. 이 분노가 계속 끌어오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우울해지고 힘들고 그런 사람 세상을 살아가요. 너무 잘 알려줘.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요 항상 분노를 안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만나면 뭐 원망, 분노, 복수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생각해보죠. 옛날에는 어땠지? 가만 생각해보면 요즘 뭐 끔찍한 사건 막 터지잖아요. 그러면 뭐, 세상이 망조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우리 부산에 해운대 바닷가 그 호텔에 토막 살인 사건 났었잖아요. 그때도 토막 냈고요. 지금도 토막 내요. 뭐가 바뀐 게 뭐가 있어요? 항상 옛날에는 그게 뭐 SNS나 이런 데서 사진이 퍼져 안 나고 빨리 안 퍼졌을 뿐이지.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때는 지금이라 별 다를 게 없어요. 항상 그런 식이야. 그럼 신자는 이 분노가 가득 찬 이 살인을 불러일으키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요. 저는 그 답이 요셉에게 있다고 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차요. 교인들과 그리고 장로님들과의 관계 통해서 정말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무시무시한 일들을 겪은 분도 있어요. 그 들으면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팠고 힘들겠다.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도 인간이니까 요셉처럼 그죠? 그 마음에 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없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아이고 많이 힘드시겠다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그냥 두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악인이고 분명히 불법이고 분명히 잘못을 하고 있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지 않는 거죠.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저분을 참으시네. 하나님이 그냥 두시네. 나도 참고 그냥 둬야 되겠네. 이렇게 결론이 딱 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다스리시는 그분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지 하나님 이 세상의 주님이시지 왕이시지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 목사님의 말처럼 갈무리해야 돼요. 이게 요셉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상처 들었던 그 무시무시한 일들, 말도 안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다 용서하고 다 해결했다고요? 아니에요.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왜 인내해야 되느냐? 왜 서로 참아줘야 되느냐? 아, 기도하면 용서가 넘치고 뭐 마음의 사랑이 넘치고? 과연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딱 그 한 가지인 거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 가운데, 그럼 우리의 삶도 그 계획 가운데 살아가. 그 계획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돼요. 우리는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여러 갈리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가르쳐 주소서. 빨리 말해주세요 주님. 어? 에이, 말 안 해주네.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든 선택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신자는 용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내가 요셉처럼 팔리울지라도, 그래도 또 종이 될지라도, 종되었다가 인정받고 잘 되거나 또다시 감옥에 갇히는 우여곡절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생각지 않는다면 불신자처럼, 불신자들이 이런 농담하잖아요. 이렇게 어디로 갈 길을 모르면 침 뱉어가지고 이쪽으로 침 튀네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다스리심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미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수신을 품고 있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사람이니까 그런 거고, 요셉도 그 상처를 해결했단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나쁘다거나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요셉처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걸 선택한, 내가 이걸 믿기로 선택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은 분명히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언제 해결했는지 잘 모릅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그 앙금이 남고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굴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길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참된 신자의 삶이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마음껏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